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이나 6월 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 앞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 측과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시점과 미북 간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양측이 서로를 매우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화하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도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그렇게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도 오늘 매체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군사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군수 내부와 국가안보팀을 만나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이나 그 직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격한 이런 잔혹한 행위를 내버려둘 수 없고 특히 미국은 그들을 멈추게 할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하루 이틀 이내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화학무기 공격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 그가 책임이 있다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전 세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조선, 항공 분야에서 투자 제한을 가능한 빨리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와 관련해 이미 발표된 조치들을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올해 안에 자동차를 포함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과 고립주의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과 무역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미국과 모든 형태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이스 비데가라의 멕시코 외교장관은 국경 안보와 이민, 무역, 마약과의 전쟁 등 양국 간 모든 협력 분야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검토는 몇 주간 진행될 것이고 이후 니에토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그동안 양국은 다양한 상호 공동이익을 놓고 협력했다면서 멕시코와의 관계는 계속 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뮬러 특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를 해임하라고 건의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수사국이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완전한 마녀사냥이며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망명 야당 활동가들에 의한 폭발 공격 계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오늘 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덴마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야당 조직의 지도자가 지난 5일 새해 행사를 앞두고 관광지 등에 폭탄 공격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야당의 지도자를 반역자라고 칭하며 자신이 폭탄 공격을 좌절시켰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를 매우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한 관리는 과거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은 실패했다며 보다 대담한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온 후에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합의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만남은 5월이나 6월 초 이뤄질 것이며 양국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를 매우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화하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 앞서 알다시피 북한 측과 접촉이 있었고 5월이나 6월 초께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도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그렇게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it'll be a relationship that's much different than it's been for many, many years. This should have been done by other presidents and they decided they didn't do it.
그러면서 이는 다른 대통령들이 이뤄냈어야 한다며 그들은 이를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5년 전이나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이 지금과 비교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과의 만남이 결정됐고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a meeting that is being set up with North Korea, so that'll be very exciting, I think, for the world.
또한 북한과의 만남은 전 세계에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관리는 전날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시기를 못 박으면서 회담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와 함께 미북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5월 안에 만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또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지 않으면서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백악관 당국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 간 접촉을 확인하고 회담 시기도 특정하면서 회의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한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취임으로 정상회담 성사에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보좌관들이 회담 준비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밝힌 점도 관심을 끄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미북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관계 청산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한 건 미북 간 물밑 접촉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협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동맹 파기를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던데요.
이런 우려는 주로 정상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판을 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립니다. 우선 지난 20여 년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과거의 합의를 되풀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있겠죠.
예, 북한이 지난해 말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입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김 위원장은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섰다는 관측을 일축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9일 BOA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을 허용하는 협상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백악관 관리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행정부 관리는 전날 BOA에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는 북한의 한 외교 당국자가 이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비동맹운동 강요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인물로 행사 기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선제 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박한 위협이 없이 군사작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새 법안은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선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군사작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미 본토나 미국령 그리고 미국의 소유물 또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해진 갑작스런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 미국인을 구조하거나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대북 선제 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했듯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제한적 선제 타격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최악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비롯해 한국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에서 매일 2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산을 소개했습니다. 또 헌법에 따른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쟁이 선포되고 법에 명시된 승인을 거친 경우 또는 미국이나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쟁권한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선제타격제한법안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말 의회에는 대통령의 대북선제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상정된 바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헌법 1조 8항에 따라 전쟁 선포권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방공격 또는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헌법 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가운데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무력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법안들은 모두 해당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법안은 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 의원의 법안으로 총 61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북한의 모든 핵과 관련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직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검증 문제가 비핵화 과정에서 또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과거에 언급된 표현과 비슷하며 이는 장기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has used is similar to language that's been used in the past, which is long-term.
멀린 전 의장은 9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미북 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작 비핵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선 대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는 몇 주 전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는 과거 문서화된 북한의 약속과 비교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재의 매우 광범위한 표현과 달리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입니다.
Phrase that I would seek clarification on. is whether North Korea would agree to what they agreed to in September of 2005.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북한이 이미 동의했던 당시 합의에 다시 동의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차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또 지난 6자회담 합의를 떠올리며 북한의 핵무기 검증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당시 합의가 결렬된 이유도 북한이 완전한 핵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등 검증 과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n the last agreement, the six-party agreement, this is where it all.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알려진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hat it means in the broader context is North Korea would be ready to give its nuclear weapons if U.S. hostile.
북한에게 적대시 정책이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핵우산, 확장 억제력, 주한미군 주둔을 뜻한다는 겁니다. 멀린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미국의 전략적 공약이라며 미군 철수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 28,500 troops.
두 사람은 또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당초 알려졌던 북한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에 전한 북한의 의사는 논의가 아니라 비핵화 의지였다며 북한의 의지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협상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해석 차이와 체제 보장의 비현실성도 미북 정상회담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논의 의지를 밝힌 것인지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을 만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are three, now three different versions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said. And I'm quite frankly...
정 실장이 평양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이후 미국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약속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 한국 대표단의 메시지였다고 답했었습니다.
The understanding, the message from the South Korean delegation is that they would denuclearize, and that is what.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는 지난 8일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직 협상가들은 북한이 앞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현실적 조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어떤 보상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security assurances or peace treaty or even withdrawal of U.S. forces and ending the USRO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미한 안보관계 파기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체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개념을 두고 커다란 간극을 경험한 이들 관리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2005년 6자회담 9.19 합의 때와 여전히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bviously, the condition for having the meeting would be North Korean willingness to discuss denuclearization.
북한은 당시처럼 미국이나 다른 당사국들과 북한 간의 상호 행동에 따른 단계적인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갖고 회담에 나오려는 것 같다며 생산적인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말해온 비핵화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what North Korea means by denuclearization is very different than what the United States and traditionally what South Korea has meant by.
과거 북한과의 대화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미한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영내 훈련 중단 등이 이뤄진 후에야 핵무기 제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1990년대 당시 북한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리스 전 실장은 따라서 자신은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과 직접 접촉하며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 절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전 논의를 갖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eah, I mean the normal process for any summit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senior officials first working level.
하지만 이번엔 회담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사전 협의를 하는 건 진전으로 보이지만 회담이 실제로 열린 후에야 이를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에도 매우 회의적이지만 이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완전히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m very skeptical that the meeting will actually take place in the first place and I'm completely skeptical.
비핵화에 대한 해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또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검증 절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That's exactly right. And so typically what happens if you do agree to some type of
리스 전 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무기 감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국가는 모든 핵시설과 무기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허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BOA는 남북 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느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Reduc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have to encompass not just denuclearization, but these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등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탈북자 문제와 한국인 억류,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간 공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lso preparing, helping to prepare for a U.S. North Korea summit, and in doing that, South Korea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준비도 돕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개선을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concern is the North Koreans don't like the word human right and the result is
북한은 인권에 대한 언급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의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언급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모략 소동이 북남 관계 살얼음판에 돌을 던지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say the fact that there's not an item on the agenda that says this is the human rights agenda item.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문제가 무시되거나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접적인 인권 문제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예술단의 북한 방문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접촉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북한과의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y talks with North Korea that do not raise concerns about the 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simply become propaganda.
그런 회담은 단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선전일 뿐이며 나아가 김정은 정권이 계속 반인도 범죄를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령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 같은 대량 살상 무기로 한국과 미국인들을 위협하지 못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들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not raise concerns about the political prison camps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s when they're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정치범 수용소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만 한다고 그러면은 압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죠. 또 지금도 인권 이슈를 포기하면 완전히 압박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지원 문제 관련해 철저한 감독과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대북 지원이라 하면 액세스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주민들이 지원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그거 확인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 조사죠.
로베르타 코엔 전 부차관보 역시 한국 정부가 과거 아무런 감독과 검증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특집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5월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불법 생화학무기 활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주요 우려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북한 또한 위험한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와 이란,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비판하며 이에 책임 있는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아사드 대통령에게 경고한 말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과 미국의 다른 적국들을 다루는데 신뢰를 잃을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들어 북한의 불법적인 생화학무기 관련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32개에 대한 대북 수출을 9일 금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특히 북한의 불법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근거해 북한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곧이어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중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시리아로 향하다 적발된 북한발 컨테이너에서 화학공장에 내장재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나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의 한 공군기지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생화학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리아, 이란,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도 계속해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영국에서 발생한 스파이 암살 시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사건을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드워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러시아가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의 배후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학무기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시리아에 넘기는 무기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료 생산 시설에서 생물무기 개발에 쓰이는 병원체를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 설비 일부가 이중용도 품목이어서 반입을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버드대 연구팀은 평양 생물기술연구소를 지목하며 이곳에서 생물무기가 제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헤이리정 하버드대 연구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연구소에 설치된 발효기가 유기농 비료 배양용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열흘 내 생물무기로 개발 가능한 병원체를 총 13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탄저균과 천연두를 생물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벌이는 연구활동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뒤 중국 과학자들과 스발바르 섬에서 박테리아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연구활동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 박사의 지적입니다. 또 탄저균이나 천연두균처럼 잘 알려진 생물무기와 달리 박테리아 병용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속성을 신속히 파악해 이중용도 품목으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가사키면 두 개 넣어주세요.
2012년 고향 양강도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이주혜 씨. 일본식 라면 가게인 이야기를 담은 라멘의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씨가 일하는 이 음식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교육장으로 쓰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 씨는 올해 안에 이야기를 담은 라멘 간판을 단 자신의 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담은 라멘 매장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PPL은 서울과 경기 지역 7개 중 5개 매장을 이런 방식으로 탈북자들에게 맡겼습니다. PPL의 전성신 과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장의 소유권이 탈북자들에게 넘어가게 돼 이 씨와 같은 탈북자들은 그때부터 직원이 아닌 사장님 신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탈북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발행한 2017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의미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14.2%였습니다. 탈북자 100명 중 14명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11.5%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탈북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1,249만 원, 월평균 순이익은 349만 7천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둔다는 탈북자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0만 원 미만,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 순이었습니다. 순이익이 6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도 14.1%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BOA에 탈북자들의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야가 너무나 블루오션처럼 뛰어들면 성공할 수도 있어서라는 측면보다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경력도 짧고 우리 체제나 문화 속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런 점에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부분을 선호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장 선임연구원은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오면서 생존력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는 어떠한 결단력과 행동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역량과 역할을 발휘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고 자본과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차원에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장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탈북자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투자한 경우가 25.7%였고 2천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한 경우도 22%였습니다. 이들 중 68%는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했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3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16.1%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고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했다는 답변도 5.9%였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이 씨의 동기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한국 분들이 받는 거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거. 누군가가 같이 일하는 게 어려워서 또 같이 그 창업을 자기가 배워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과 일반 직장에서 적응이 힘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을 받는 탈북자들의 임금은 일반 한국인들의 평균 242만 3천 원에 비해 약 60만 원 낮은 17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버는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순이었습니다.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13.3%에 달했습니다. 다만 탈북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도 대비 약 15만 8천 원이 높아진 것입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임금을 받는 탈북자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의 격차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인들에 비해 전체적인 근속 연수가 짧은 점도 임금이 낮은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자들이 근무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박 혹은 음식점, 도매와 소매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반 한국인들에 비해 제조업과 숙박 음식점에 종사하는 비중이 각각 8.9%포인트와 6.4%포인트 높은 점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고 남북하나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입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입니다. 10년 전에는 탈북자 중에 60%가 기초생계 수급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조사에는 24%로 나와서 한 40%의 사람이 이제 자립을 했다, 그 사이에.
고 이사장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 청소년들 역시 제도권 학교에 부적응해서 탈락하는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10%였지만 지난해에는 2%에서 3%대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탈북자들의 경제와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탈북자들의 기초 생활 수급은 8배, 실업률은 2배가 높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고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포용력, 또 관용, 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그 노력이 의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따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탈북 난민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스틴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입니다.
저스틴 김 씨가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단과대학교에서 로체스터 공과대학으로 편입하는 것, 그리고 사업입니다. 단과대학교 재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 편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적이 우선이지만 비즈니스, 사업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저스틴 씨는 요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가 다니고 있는 몬로 커뮤니티 칼리지가 올해 처음 재학생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업할 사람 있으면 새로 자기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그런 걸 서포트 해주거든요.
학과와 상관없이?
예. 그러나 이 만일 그 이 지역에서만 비즈니스 하면요.
아.
그 저도 이 기회에 한번. 근데 그 간 테스트가 많거든요. 그 경쟁자가 한 3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뽑는 게 6명 딱 뽑거든요.
뽑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뽑아서 일단 그 등급 따라서 뭐 돈 얼마큼 쓰이고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재정 지원해
주죠. 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200,000 총 채금액에서 50만 불이 있거든요.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시작한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그 출판사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면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실현 가능하고 그 목적이 유익한지 등을 고려해 재학생들에게 사업할 자금을 대주고 경영에 필요한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스틴 김 씨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바른 영어 표기와 작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딩 튜터 센터인데요.
요즘은 자주 하나요?
아니요.
자주 올 일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그냥 이거 때문에 이거 그 PX점
서류 넣을
거? 네, 서류. 예. 4월 14일인가 그때 하거든요. 경쟁자들하고 같이 순서별로 이렇게 그냥 프리젠트 가는 거죠. 난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무슨 예 그게 저지들 컨빈스 해가지고 이거 잘 논리 알려진 거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구상안을 수정한 저스틴은 이번 경쟁에 조언자가 돼주는 교수님과의 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 가능한 만큼의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저스틴 씨도 수년 전에 알게 된 교수님에게 조언을 부탁했고 오늘은 두 번째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Rochester is hosting her with different events. Here are some of the events. And then MCC is hosting her to come speak. So one of the things we wanted to do was create a panel.
저스틴 씨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인 사회학과 크리스틴 교수인데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교수의 컴퓨터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 저스틴이 대략적으로 적은 사업 구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스틴이 작성한 구상안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스틴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다름 아닌 일본식 초밥집입니다.
So I would just be a little bit specific about what are these popular dishes that you mentioned? What kind of variety of dishes you would like?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저스틴이 생각한 식당이 지역 내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르고 필요한 장비는 빠짐없이 적었는지 대략적인 초기 자본은 얼마고 시장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무엇보다 이 사업을 구상한 배경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That you have had real experience now. So
저스틴 씨가 일본식 초밥집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배경은 저스틴 씨가 이 프로젝트에 제출할 문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초밥 메뉴는 현재 버지니아의 대형 한인 마켓에서 소규모 초밥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나의 형이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나의 형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메릴랜드의 초밥 전문 식당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공장에서 얼려 나온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저스틴 씨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버지니아로 내려가 형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스틴 씨는 자신의 초밥 많은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신하는데요. 그런 만큼 초밥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가 열쇠고 이를 살리기 위해 피쉬탱크, 어항에 직접 살아있는 생선을 보관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초밥집 외에 두 가지 사업 구상이 더 있었는데요.
So because of that, I was thinking about buying the solar panel, so I can run my own electric. So about like $10,000, then I can run the.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과 사우나입니다. 로체스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틴 교수는 저스틴의 사업 구상을 듣고 무척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o you would use solar panel to store energy and then sell it back to who?
Back to the companies like either IGN or
크리스틴 교수에게 저스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I think the first time I met Justin was in my class, and we went around and we all introduced ourselves and we said where we were from. And when he said he was from North Korea, it was a shock to me, being South Korean. I never met anybody from North Korea. I mean, actually had more of my own internal feelings, like how did you know, two people who were born in the same continent or the same country live such different lives, right? Because my luck, I was born in South Korea.
처음 만나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상황과 다른 형편에서 살아온 자신과 탈북 청년의 만남은 충격적이었고 자신의 수업을 듣는 저스틴은 매우 개방적이고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거리낌 없는 청년이라는 것이 3년 동안 지켜본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So since I've met Justin, he always does have business ideas. Now that I think about it, right? I mean, sometimes there were business ideas of how you could help other people in North Korea. We talked about some of those, which I think are.
저스틴은 항상 구상하는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북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 만큼 좋은 뜻을 가진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토론이 끝나고 저스틴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셨는데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요.
몇 번 만났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만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네.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무슨 걸 그냥 문서에다 어떤 걸 더 적어야 할지 그런 것도.
왜 적으셨나요?
만약 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말하는 저스틴 김 씨.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저스틴 씨의 얼굴엔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대 탈북 청년 저스틴 김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